자라야 될 환경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일지라도 환경이 맞지 않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늘의 성도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성장하는 것은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옮겨진 삶의 장소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는 대로 주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표준역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집에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우리 본래 종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서 마귀의 수하에 죄의 종이요 어둠의 종로로 닫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주고 사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완전히 종자부터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미 과거의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의 생명의 환경이 새롭게 된 것을 늘 의식해야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한 도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것을 계속 환기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살 것인가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런 각오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성경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얼마나 확신에 찬 감격의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신앙의 환경을 살피고 또 그것의 귀중성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2절의 말씀이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번성하고 성장합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리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물론 한 순간을 의미하지 않고 한 인생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아닌 악인이 성공하는 것 같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신앙의 세대 전체를 두고 판단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는 신앙인의 안타까움을 고백하는 시를 우리가 봅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5절에서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7절에 그들은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그리고 6절의 9절에서는 교만할 뿐만 아니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 12절에 그랬고요. 불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걸 보면 내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헛된 거 아니냐?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16절에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 탄식을 하다가 결국 17절에 그 원인을 알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런 이유에서 두 번씩이나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잠언 24장 1절이고요. 9절에 보니까 다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를 줍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하는 가문에 비록 어느 세대는 병들어 일찍 죽기도 하지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오히려 그 다음 세대는 더 융성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부분적인 것을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봐라 그런 당부를 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봐라 이렇게 격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는데 이 두 나무의 특징은 하늘을 향해서 곧게 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의인이 그렇게 장성한다는 것이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열매는 달아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건강을 주는 식물로 무더운 여름에는 그늘로 사람들의 휴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열매가 뭡니까? 대추야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의인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늘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늘로 곧장 크는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비유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백향목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백향목은. 뭘 세느냐? 백년 단위, 즉 세기를 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천 년이 된 그런 나무로 백향목이 자랍니다. 그러한 상징들은 영원 속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예수기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데 적절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연륜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마음에 두고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나 자람도 육신의 단계에서 비교될 수 없는 영혼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인용한 바 있지만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은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 주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3절에 그랬는데 바로 앞에 12절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한 것과 같이 여기서도 반복적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적절한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식물이 좋은 열매를 맺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자녀를 낳습니다. 서로 성숙한 관계 속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계나 교훈이 참 많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하반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꽃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종노릇하시고 종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요한일서 4장 11절은 유명한 말씀이면서 우리 교회 속의 귀중한 교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3장 11절의 말씀, 그리고 같은 내용이 4장 7절이라든가 또 4장 12절,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받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언제나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의 사도인 요한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고, 이 사랑 안에서 성장은 가장 힘이 있는 성장을 가져옵니다. 오늘 나의 사랑을 인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서 교회에 존재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키운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장을 위하여 여러 당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당부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고,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분내게 하거나 또 투기하지 말아라. 여기서 역시 서로서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져주는 것.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용납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을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될 처신입니다. 빌립보 4장 14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앞에서도 이미 그랬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에 한계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의 관계는 서로 위로의 관계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는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권면에서. 이것도 역시 서로의 역할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듣고 흘려야 될 얘기가 아니라 교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서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은 특별한 기관입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불러내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의 대사관이라고 그럽니다. 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장소적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즉 어떤 장소를 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3절에 선하고 있는 것처럼 삶의 자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옮겨졌기 때문이고 번성할 수밖에 없고 앞절에서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는 12절에 말한 이유와 그리고 성장의 결과를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번성하며 성장하리로다 하였던 말씀은 번성하리로다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장 즉 자람과 번성은 생명의 자연적인 모습이면서 결과입니다. 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3절의 표현은 자랄 수밖에 없는 이유와 번성의 장소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뜰에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성장에 필연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가는 백성들이라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반드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탄생한 교회는 처음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는 대로 3,000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4장 4절에 보니까 5,000명이 되었고 5장 14절에 보니까 남녀의 큰 무리 이미 수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역시 수를 세기를 포기합니다. 마침내 주님의 예언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곳에 부산까지 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물론 어떤 것이든지 초기의 성장과 같은 자라남은 계속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은 처음의 약속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9장 1절 7절의 말씀이죠. 선포하신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 언약이고 이루어져 가야 할 언약입니다. 완벽한 비유가 될 수는 없지만 요즘 딸기철이라고 그럽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요. 분명히 딸기는 자연적으로 자란다면 늦은 봄부터 여름에 맛있게 자라고 열리는데 미세먼지도 많고 온도도 불겨치간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겨울에 맛있는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특별한 시설을 통해서 가능함을 보는 것에 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교회라는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고 완벽한 비유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비닐하우스는 어떻습니까? 유형적이고 장소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또 다른 재해가 발생하면 키우던 농작물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의인, 즉 주님의 백성들의 성장의 환경은 유형적인 환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무형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역시 완벽한 비유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는 성장과 번성의 약속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의 책임이고 여기 서로 피차 함께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서로의 성장의 환경을 어떤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감당하고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성장은 끝이 없고 주님의 의의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으로 보는 두 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의 성장은 육신의 번성과 같이 젊을 때는 성장하고 늙으면 끝나지 않고 평생과 영원 속에서 지속되는 것을 이 14절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생물의 성장과 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비슷한 표현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6절에 이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겨지는 유다의 불신과 범죄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거기에 연이은 말씀이 바로 이 7절 8절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에게 있을 성장과 번영의 약속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사실 오늘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존재로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참 듣기 좋은 얘기 아닙니까? 신앙의 성장과 번성은 사람의 육신적 젊음에 있지 않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성장은 외형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젊을 때만 있고 늙으면 그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앞에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예로 든 바 있지만은 사실 이런 내용은 성경의 또 다른 비유를 보면 감람나무에 비유되는 것들을 봅니다. 두 곳의 말씀을 보겠는데 먼저 시편 52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인데 어디 있는 감람나무예요? 오늘 내용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1장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6절 또 다 같이 읽죠.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네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오늘의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 것을 보는 겁니다. 감람나무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뭄에도 잘 견딘다고 합니다. 그것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로 세월이 가고 가지가 꺾여도 다시 움이 나서 뿌리를 캐버리지 않는 한은 생산이 계속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역시 영적인 신앙에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적어도 15년 이상 자라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도 특징으로 그만큼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데서 역시 한 그리스도인을 키우는 데서 비유될 수 있는 부정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신앙인이 그렇게 쉽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데려다 놓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는 대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랬지만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이러한 비유는 역시 요즘 말하는 뭡니까? 진정한 동안.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이런 얘기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육신의 겉사람은 쇠퇴할 수도 있지만 영혼의 속사람은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라는 표현을 바울사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점점 성장하고 번성하는 영혼의 사람만이 가능한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람과 번성이 흔들림 없이 지속됨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마지막 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오늘 15절에 그랬잖아요. 이러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반석처럼 불변하시고 그러한 사랑의 영원성이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 성숙의 분위기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 서로 피차 함께 만들어간다는 사실에 우리가 도전을 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천국의 지배 아래, 즉 성령과 말씀이 지배 아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과거처럼 세상의 지배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성장과 후퇴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아직도 세상 속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주는 내용이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어디에 순종하느냐? 그 순종하는 대상에 따라서 내가 삶이 결정될 거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느냐. 안타까운 한탄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회 속에서 서로 함께 피차 해야 될 신앙적인 과제를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감당함으로써 서로 상대에게 성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전히 과거의 세상에 속한 인생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에 따라서 영적인 성장과 성장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도전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